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중국은 북한이 핵 문제 논의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프랑스는 협상으로 북한 문제를 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해결은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쌍중단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르드리앙 장관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은 북한이 핵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쌍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 공군이 다음 달 초 한국 공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주한미 7공군사령부는 24일 미한 양국 군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실질적인 공중전 훈련으로서 미한 양국 간 상호 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 7공군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뿐 아니라 해군, 해병대 등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또 미한 양국 8개 기지에서 230여 대의 항공기가 발진해 훈련합니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와 F-35A 선어대도 참가합니다. F-22 6대가 한반도에 동시 전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아키타현 유리온조시 해안에서 표류 중이던 선박과 북한 주민 8명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해안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주민들인 남성 8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한 달 전 북한에서 출항해 오징어를 잡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안에서는 지난주에도 선박 침몰로 표류 중이던 북한 주민 3명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바브웨 에머슨 음란가구아 대통령이 24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짐바브웨 수도 하레레 국립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로리 스튜어트 영국 외교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음란가구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물러난 무가베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며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음란가구아 대통령은 내년 8월 실시되는 대선 때까지 과도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음란가구아 대통령은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 정부의 부통령이었지만 전격 해임된 뒤 해외로 도피해 있었습니다.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무가베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이후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쇼핑 인파로 붐비는 영국 런던 시내 중심가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무장경찰이 긴급 출동했다고 런던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30분경 런던 시내 중심가인 옥스포드 서커스 지하철역 인근에서 총성이 울리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경찰은 성명을 내고 무장경찰을 현장에 보냈지만 현재까지는 사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근 시민들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건물 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하철역 두 곳을 폐쇄했으며 현재 무장경찰이 총성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런던 시내에는 상점들의 대형 할인 행사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붐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의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2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국영 메나 통신은 24일 이집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 사원을 표적 삼아 공격을 감행해 23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24일 시나이 반도 내 비르 알 아바드 지역의 알 라우다 사원에서 예배 중이던 신도들과 보안군을 겨냥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상자 수는 이집트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 중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집트 정부는 4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여파로 분석됩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한 정권의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한국과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 지출 현황 자료에서 북한의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 미화로 32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영국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교육이 각각 13만 달러, 평양유해 지역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접근 개선에 13,000 달러, 강원도 안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에 24,000 달러, 재난 발생 후 비상 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에 15,000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그동안 비판적 교류 정책이 북한 주민, 특히 영향력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중단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교류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는 BOA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유조선들이 7호를 전후해서 대부분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평양 내 휘발유 부족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되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의 탱커, 즉 유조선은 약 20척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들 유조선들은 올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다이렌 등을 많게는 일주일에 1회, 적게는 한 달에 1회씩 왕복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어떤 품목을 실어 나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조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유나 정제유 등을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간 상당수의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이달 13일과 21일에 중국 해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성 6호와 청림 2호만이 지난 30일 이내 운항을 한 유조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 지난달 1일 일본 북부 해상에서 발견된 천명 1호가 10월에 포착된 유일한 유조선이었고 유평 5호는 9월, 삼종 1호와 령봉 1호는 8월에 포착된 뒤 지금까지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선박들은 모두 6월과 7월을 끝으로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둔화된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각각 5척과 7척, 4척의 북한 유조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9월에서 11월 동안 단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연히 북한 유조선들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지만 운항 횟수 축소로 검사를 받을 가능성도 작아진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유조선의 운항이 크게 줄면서 북한 내부의 원유 공급량에도 변화가 생긴 게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ir fuel supplies are already quite constrained. And as I said, we have evidence that there are fuel shortages in North Korea. Obviously, the civilians are by and large the ones.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으며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긴 줄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유 정제 공장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작은 양의 원유만을 정제한다고 전제한 뒤 정제유를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지만 유엔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와 정제유의 상한선을 정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 선박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hips could have turned off their trackers. They've done this in the past, so it'll be nothing new. However, I do think that there are short.
그러나 동시에 최근 북한 내 주유소가 문을 닫고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전반적인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뿐 아니라 평양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해관총서가 23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62%나 급감한 겁니다. 또한 전달인 9월과 비교해도 38% 줄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더욱 강력해진 안보리 대북 제재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새 안보리 대북 제재가 지난 9월 5일 발효된 이후 처음 나온 온전한 한 달치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8월 5일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해산물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30일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결의 2371호의 이행을 위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 조치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이 26억 3,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한 품목이 차지한 액수는 15억 3,27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도 2억 4,420만 달러로 전월보다 8%, 지난해 9월보다는 15%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3억 3,490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미국의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자,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이 한국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청와대 측은 이 문제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적극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올림픽 기간에 훈련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시기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요. 곧바로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통상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실시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좀 우려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미한 군사연습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또 해안포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해 온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한국은 올림픽 개최 이전 또는 올림픽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참가를 통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예. 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는 건 물론 지금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 훈련 일정을 연기를 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일단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침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올림픽 휴전 결의는 2월 2일부터 3월 25일 사이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올림픽이 끝난 뒤 훈련을 어떻게 할지는 미국과 한국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훈련을 중단한다거나 연기하는 문제 이게 뭐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미국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거죠.
물론입니다. 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훈련 중단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현재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례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연합훈련 중단이나 연기를 요청을 해온다면 그래서 미국은 동의를 할까요?
미국은 합동훈련에 한 축을 맞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검토할 겁니다.
예.
이 경우에 훈련 중단이 북한의 도발 자제로 이어질 것인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미군 지난달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결국 이 미한 연합 훈련이 조정되는 데는 북한의 움직임이 결정적이겠군요.
예. 만일 북한이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시점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훈련 중단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미국과 한국 등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고요. 한반도 상황은 지금보다 크게 악화될 게 분명합니다.
예.
북한은 24일 현재 70일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이를 디딤돌 삼아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확립한다는 구상 아래 대회 준비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아직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반도 정세를 관망하면서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다가 개막 직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출전권을 얻지 못해서 불참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남녀가 한 조가 되겨루는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출전권을 따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훈련 중단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병사를 추격하고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경비구역 요원들의 신중한 대응이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인명보호를 하는 데 우선을 둬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 직전의 상황 속에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올바른 행동 방침이라고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잠시나마 한국적으로 넘어왔던 북한군 추격조에 응사하지 않은 한국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늘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해당 상황에선 군과 민간인을 포함한 한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대적 지역에서 탈북자를 피신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북한군이 북한군 병사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적대적인 사격이었던 만큼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JSA 내에서 북한군이 보인 행동은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군 병사들이 높은 수준의 규율과 현명한 판단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총기를 발사하지 않고도 탈북병사를 보호하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국군의 대응 방식은 북한군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며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의 총격에 응사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야말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동료 북한 병사의 해를 입힌 책임을 져야 할 공격 당사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한국군 병사 역시 북한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면 후련해야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한국군 행동은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운항을 재개한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가 안전결함 문제로 러시아 항구에 발이 묶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 선박인 만경봉호가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경봉호가 2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만경봉호에서 이날 21건의 안전결함이 발견된 데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항해 안전 부문에서 10건, 화재 안전 6건, 생명구호 2건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중 항해 안전 부문에서 발생한 4건의 결함과 화재 안전과 생명구호, 보수장비, 운항 서류 부문에서 각각 1건씩 등 모두 8건의 결함이 정선 조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만경봉호는 이틀 뒤인 22일 실시된 재검사를 통과해 정선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검사에서도 정선 조치에 해당하는 결함은 모두 해소됐지만 여전히 항해 안전과 화재 안전, 운항 서류 등 모두 22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경봉호는 이들 결함을 놔둔 채 24일 자정이 조금 넘긴 시각 북한을 향해 출발했으며 현재는 동해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러시아와 중국 등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중 만경봉호처럼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박에 대해 정선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경봉호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BOA는 만경봉호가 첫 운항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5일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34건의 결함이 지적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만경봉호는 다음 운항일인 6월 1일에 34건의 결함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6월 8일과 29일 검사에서 각각 17건과 13건의 결함이 발견돼 문제점을 조금씩 고친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이 10건이 넘는 안전결함 건수가 발견된 건 다른 나라 여객선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 등은 만경봉호가 5월 17일부터 주 1회 북한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항을 운항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부두 사용료 미납 문제 등으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만경봉호는 건조 연도가 1971년으로 선박 수령이 50년에 육박하는 노후 선박입니다. 다만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 40개 객실과 상점, 사우나 등 부대 시설을 갖췄으며 200명의 승객과 함께 최대 1,50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계획에 거듭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외부 원조가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매달 50만 명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WFP가 집행을 기다리는 대북 원조 자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지원을 의결한 450만 달러입니다. 당시 한국은 WFP와 유니세프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해당 금액의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샬리 맥로더 WFP 워싱턴 지부 선임 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한국에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WFP 등에 대한 공여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new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making a contribution to WFP and other humanitarian actors.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약 50만 명의 임산부와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비슬리 사무총장은 22일 한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대북 인도 지원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맥로더 대변인은 최근 몇 년 사이 대북 지원 자금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영양 공급 프로그램 축소로 19만 명의 북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6개월간 필요한 1,400만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사업 재개가 더 이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히면서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시도할 공간이 크게 줄어 공여 시기를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맥로더 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 강화 추세와 인도주의 지원 감소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 mean, honestly, those answers are really better provided by the U.S. government in terms of their priorities for.
이어 미국은 WFP 사업의 중요한 후원국이었지만 현재 대북 지원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맥로더 대변인은 북한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WFP의 최종 목표는 북한 여성과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호주 정부가 14년 만에 외교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동맹으로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는 23일 발간한 외교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즉각적인 안보 도전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반도 불안정과 갈등이 전략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국이 체결한 태평양 안보 조약에 따라 호주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데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유엔 대북 결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주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며 독자 제재도 착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 병력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호주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서에서 북한에 관한 이 같은 언급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 변화로 호주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모두 136쪽 분량으로 된 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된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미국이 지역 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국과도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역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중 한국과는 상호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정치, 군사, 안보 분야 협력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북핵 위협 대응과 지역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는 데 이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 방위력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가 외교 백서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직원들이 가급적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행수단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고려항공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23일 북한의 고려항공 이용과 관련한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직원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 상황에서만 고려항공 국제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즉 에어차이너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기차로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항공의 국제선을 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 여행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할 강력한 운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고려항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사업가 등 평양을 오가는 외부 인사들이 고려항공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폴레프사가 제작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고려항공의 모든 항공기들은 국제적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6년 7월과 올해 5월에 보고된 고려항공 항공기 관련 사고들은 고려항공의 안전기록과 기준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평양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는 중국의 에어차이나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차이나는 지난 21일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베이징 평양 노선의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항공 노선은 고려항공 하나만 남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당초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s involved in abducting citizens of other countries and using their own people as slave labor. 북한은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하고 자국민들을 노예 노동에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자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지적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런 압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이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에도 다양한 테러 지원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중동 지방에서도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올해는 Otto Warmbier 사건도 있었고 선교사들을 납치해서 저형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테러 지원국이라는 게 뭐 틀림이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경제 제재 유무와 상관없이 테러를 지원하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고위 간부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외화를 조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마영의 미주 탈북자 선교회 회장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님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제인권활동가로서 그리고 또 선교사로서 강력하게 그거를 지지합니다.
마 회장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미국이 계속 경고했지만 북한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지정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보다는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 당국자들이 전전긍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 방면에서 미국의 압력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더 강해진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자들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미 전부터 원래 그렇게 지정이 돼서 계속 유지됐어야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재가 계속 가해졌어야 되는데 애초에 해제도 하지 말고요. 북한이 뭐 민주화가 되든 뭐 통일이 되든 어쨌든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의 실체가 변하기 전까지는 원래 해제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씨는 제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외부 세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켜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같은 불편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인민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서 처벌은 노동당과 군부 관계는 물론 김정은 정권의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 소리를 듣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 인민군 총정치국 고위 간부들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입니다.
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황병서에 대한 처벌은 지난 10월 13일 이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병서는 지난 9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황해남도 과일군 과수원 현지 지도를 수행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열린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70주년 기념 보고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만경대 혁명학원 방문에서는 황병서가 수행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처벌됐을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10월 12일에 이후에 없어졌다면은 그 전부터 벼르던 것을 그 10일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은 인민군 총정치국이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검열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황병서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은 100만 인민군을 통제 감시하는 군 최고 정치기구입니다. 인민군에는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대에 정치 지도원이 배치돼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총정치국입니다. 특히 총정치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성군 정치로 권한이 커져 일종의 무풍지대였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당의 검열을 받은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1950년 10월에 만들어진 총정치국은 이름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선군 정치 시대에 총정치국장이 군서열 1위로 바뀌면서 뭐 조명록 때나 또 최영해 황병서를 거치면서 이 총정치국을 건드리는 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이 총정치국 이렇게 완전히 그 파헤친 것은 뭔가 김정은이 총정치국에 뭐 마땅한 것이 있었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정 정책을 둘러싸고 김정은 위원장과 군부 간의 이견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some sort of policy dispute among the top leadership.
이번 사건을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 강화 맥락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노동당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군부의 권력을 단계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우선 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리용호 총참모장을 2012년 7월 전격 숙청했습니다. 이어 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을 무려 6번이나 교체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으며 리용기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또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던 국방위원회도 지난 6월 폐지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볼 때 이번 사건도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저 당의 가장 강력한 부서가 조직지도고 이제는 인민군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당 정치이기 때문에 당이 당의 군대가 된 이상 조직지도부가 검열하는 건 당연한데 조금 과거처럼 기세가 등등하던 그런 것이 자꾸 꺼지지 않아서 좀 불순한 태도를 취한지는 모르죠.
전문가들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대한 처벌이 몇 달 정도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황병서는 당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혁명화 수준의 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황병서나 김원웅은 숙청돼서 무슨 처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시어대 보내준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면 지금 군부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군부 통제로 이 사람들을 위해 통해서 했는데.
앞서 채용에도 2015년 11월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방협동농장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권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최용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졌습니다. 최용에는 지난달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조직지도부장직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총정치국을 검열한 것이 바로 조직지도부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지난번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장을 최영래에게 임명해서 최영래에게 숙청의 칼을 쥐어준 셈이고 앞으로 최영래의 위상은 좀 더 높아지고 그에 의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재편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행방이 묘연했던 김원웅이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기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위상이었던 김원웅은 올 1월 갑자기 해임됐다 4월 15일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났지만 직함이 확인되진 않았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황병서 처벌이 단순히 권력 내부의 암투 차원을 넘어 북한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황병서가 처벌을 받은 10월 중순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시기와 겹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말을 기해 군사 분야에 대한 현지 지도를 중단하고 공장 기업소 같은 경제 분야 활동에 주력하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은경 기자가 보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무관하게 북한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로젠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1일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자격을 묻는 RFA의 질문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에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최근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와 올림픽 헌장에 의거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자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올림픽 휴전결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전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올림픽위원회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남미 국가 간 교역이 지난 8년간 90% 이상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의 중남미 무역 보고서는 북한과 중남미 국가 간 교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1억 달러로 무려 9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봉쇄 전략이 북한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전체 중남미 교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의 무역이 2008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교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최근 서방 전문가를 초청해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강연회를 가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평양과학의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탈리아 출신 페데리코 텐가 강사가 최근 이 대학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 사용자가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해 똑같이 나눠 갖는 비트코인 거래 기록이 저장된 장부 전체를 말합니다. 이번 강연은 지난 봄 학기부터 시작된 평양과기대 외국 강사진의 연구 관련 강연의 하나입니다. 강연 뒤에는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 위험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많은 기술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텐가 강사에 따르면 주로 전자공학이나 금융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90분짜리 강연이 5차례 있었고, 교수만을 위한 강연이 추가로 한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텐가 강사는 학생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텐가 강사가 통상적인 금융 관련 강의를 하는 초빙 강사직에 응모했지만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혁신적 금융 기술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본 주간 RFA 소식,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B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7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8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희천은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9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1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9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3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3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장 이브 로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중국은 북한이 핵 문제 논의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앙 장관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프랑스는 협상으로 북한 문제를 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해결은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쌍중당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황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르드리앙 장관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은 북한이 핵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쌍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 공군이 다음 달 초 한국 공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주한미 70군 사령부는 24일 미한 양국 군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실전적인 공중전 훈련으로서 미한 양국 간 상호 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 70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뿐 아니라 해군, 해병대 등 약 12,000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또 미한 양국 8개 기지에서 230여 대의 항공기가 발진해 훈련합니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와 F-35A 선어대도 참가합니다. F-22 6대가 한반도에서 동시 전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아키타현 유리온조시 해안에서 표류 중이던 선박과 북한 주민 8명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해안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주민들인 남성 8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한 달 전 북한에서 출항해 오징어를 잡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안에서는 지난주에도 선박 침몰로 표류 중이던 북한 주민 3명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바브웨 에머슨 음낭가구아 대통령이 24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짐바브웨 수도 하레레의 국립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로리 스튜어트 영국 외교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물러난 무가베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며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내년 8월에 실시되는 대선 때까지 과도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의 정부의 부통령이었지만 전격 해임된 뒤 해외로 도피했었습니다.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무가베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이후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총성이 발생해 폐쇄됐던 지하철역 두 곳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영국 교통당국은 공식 사회연결망 트위터 계정을 통해 24일 폐쇄됐던 옥스포드 서커스역과 본드 스트리트역의 지하철이 평소처럼 운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이 발사됐거나 심각한 부상자가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런던 경찰은 쇼핑 인파로 붐비는 시내 중심가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무장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30분경 런던 시내 중심가인 옥스포드 서커스 지하철역 인근에서 총성이 울리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경찰은 성명을 내고 무장경찰을 현장에 보냈지만 현재까지는 사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근 시민들은 상황이 안전될 때까지 건물 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하철역 두 곳을 폐쇄했으며 현재 무장경찰이 총성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런던 시내에는 상점들의 대형 할인 행사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붐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의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2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국영 메나 통신은 24일 이집트 당국자를 인용,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 사원을 표적 삼아 공격을 감행해 23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